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북한의 핵무기 목록 신고와 검증을 미룰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3일 강경화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핵무기 목록을 요구하면 이후 검증을 놓고 이어질 논쟁에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과거 핵 목록 신고를 받은 뒤 그걸 검증할 상세한 방안을 마련하려다 결국 실패했다며 우리는 다른 접근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고와 검증이 비핵화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비핵화 어느 시점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북미 협의 결과로 나와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강경화 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과 관련해 북미 양측이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예정인 폼페오 장관은 방북 직후 서울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제재 예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10월 의장인 사차 로렌티 유엔 주재 볼리비아 대사는 3일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렌티 대사는 또 제재위원회가 지난 회의에서 인도주의 차원의 제재 예외 문제를 다뤘다며 앞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조치가 논의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에 관한 예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북한의 1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 참석을 위한 한국 측의 민관 반복단 160명이 4일 평양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방북단을 태운 수송기 석대는 이날 오전 성남공항을 출발해 서해 직항로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리성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박명철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이 남측 방북단을 맞았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남북 관계가 호전돼 평양에서 11주년 기념행사를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네덜란드는 4일 러시아가 유엔 화학무기 금지기구를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관리들은 지난 4월 러시아 군 소속 정보요원 4명이 화학무기 금지기구를 특수장비를 사용해 수차례 해킹하려 했다며 이를 적발해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시도될 당시 이 기구는 지난 3월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이중간첩 독살 시도 사건 때 사용된 독극물을 분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스톨렌베르크 사무총장은 러시아에 대해 이처럼 무모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25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 남부를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콩레이는 4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23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4km 속도로 서북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강한 중형급 태풍인 콩레이의 최대 풍속은 시속 120km에 이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6일 제주도 부근과 남해 그리고 부산 근처를 지나면서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부산항에는 수백 척의 선박이 대피해 있습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과 강원도 등에 많은 비가 내리고 바다에는 풍랑이 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의 응유엔 푸충 서기장이 국가주석직을 겸직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자, 10월이 되면서 한반도는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일본은 여전히 태풍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초강력 태풍 콩레이가 5일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 당국이 비상태세에 돌입했는데요. 일본은 올해 제비에 이어 짜미까지 매우 강한 세력의 슈퍼 태풍이 두 번이나 강타해 피해가 속출했었죠. 이 태풍의 접근으로 4일 오키나와 나하공항으로 가는 항공편 200여 편이 결항했고요. 5일 아침까지 오키나와를 비롯해 규슈 지방에 100에서 2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폭풍과 산사태,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태풍 외에 지진 피해도 입었는데요. 자, 일본 당국은 지난달 초 홋카이도 지방에서 발생한 규모 6.7의 강진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지면서 이 상공업 분야 손실액이 11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31도로 무더운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가끔 구름 많겠으나 황해도와 함경남도 지방은 오후부터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선 1에서 2.5m로 이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3도에서 23도, 신의주는 11도에서 2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5도에서 21도, 함흥은 11도에서 22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0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자, 2000년대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4인조 남성 그룹 웨스트라이프가 해체 6년 만에 재결합을 발표했는데요. 웨스트라이프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부잣집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다고 노래하는 Uptown Girl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은 중국의 미국 국내 문제 개입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군 정보 장교들을 불법 해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러시아가 세계 주요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의 노골적인 시진핑 사상 선전 활동에 대한 역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중국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군요.
네, 펜스 부통령이 4일 워싱턴에 있는 유력 정책 연구기관인 허드슨 연구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최신 대중국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강경한 입장이 뼈대를 이뤘는데요. 최근 무역과 외교, 안보 등 다방면에서 악화되고 있는 미중 관계에 불을 붙일 걸로 CNN 방송은 내다봤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들여다보죠.
네. 먼저 중국의 미국 정치 개입 문제를 짚었습니다. 펜스 부통령 연설 직접 들어보시죠.
Beijing is employing a whole of government approach using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tools as well as propaganda to advance its influence.
네, 중국 정부가 자국의 이익 신장을 위해서 정치, 경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중국이 전에 없는 능동적인 방법으로 미국 국내 정책과 정치에 개입하기 위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정부 차원의 접근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관영 매체를 비롯해서 다양한 정부 기구들을 중국이 여론전에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부 기구들이 미국의 언론, 기업, 영화계, 학계, 싱크탱크, 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보상을 주거나 강압적인 지시를 하고 있다고 펜스 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네, 또 중국이 미국의 여론을 조작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펜스 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China has initiated an unprecedented effort to influence American public opinion. The 2018 elections and the environment leading into the 2020.
네, 중국이 미국의 2018년 중간 선거와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 기반인 농업 지역과 제조업 등 현장 주변에서 반 트럼프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국이 오는 11월에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고요. 그 이후에 기자회견에서는 증거를 갖고 있다. 아무 근거 없이 혐의를 제기한 게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또 아이오와주 신문에 중국 관영 매체가 게재한 의견 광고를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실제로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네, 자, 미국 각계에서 중국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도록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중국에서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위협을 받기도 한다고 펜스 부통령은 주장했는데요. 이런 여론 조작의 배경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미국 대통령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에 줄곧 중국의 강경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까?
네. 남중국 해상에서 최근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국 구축함과 중국 구축함이 불과 40여 미터 거리까지 근접했던 사실을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펜스 부통령은 이런 중국의 난폭하고 무모한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미국 해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디에서든 비행과 항해 작전을 수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에 굴복하거나 겁먹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펜스 부통령의 연설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아직 별다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근거 없다면서 일축한 바 있습니다.
지구촌 논에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군 정보 장교들을 기소했군요.
네, 법무부가 4일 러시아군 정보 장교 7명을 불법 해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국제 반도핑 기구, 체육 단체들을 상대로 불법 전산 활동을 감행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약 20개 나라 운동선수 250명에 관한 정보에 부당하게 접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해킹 배후에 러시아군 정보기관 GRU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비슷한 주장이 다른 나라에서도 나왔다고요?
네. 2016년 미국 대선은 물론이고요. 스포츠와 교통 분야를 비롯한 다방면의 사이버 공격을 GRU가 배후 조종했다고 영국 정부도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혼란을 조장해서 서구 민주주의를 허물려 한다고 제레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이 4일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도 GRU가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고 발표했다고요?
네, 네덜란드에는 국제기구인 화학무기금지기구를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들이 사이버 공격하려다가 봉쇄당했다고 네덜란드 국방부가 4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들은 지난 4월에 외교관 여권으로 네덜란드에 들어왔는데요. 러시아 당국이 지난 3월에 영국에서 화학무기의 일종인 신경작용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였습니다. 네덜란드 당국은 즉각 이들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밖에 러시아가 배후로 지목된 사이버 공격 사례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해 우크라이나 국제공항과 또 주요 언론 매체들에 발생한 배드 래빗 랜섬웨어 공격도 이 러시아가 벌인 걸로 영국 측의 조사 결과 나타났고요. 세계 반도핑 기구 해킹 시도에도 러시아가 관여했다고 영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러시아 올림픽 선수들의 불법 약물 사용 사태가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스포츠계에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자, 미국과 서방 각국이 불법 사이버 공격 배후로 지목한 GRU 어떤 곳인가요?
네, 러시아 군 소속 정보기관으로 이 냉전 해체 후에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다양한 첩보 활동과 또 공작을 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까운 사례로는 지난 3월에 영국 솔즈베리에서 있었던 러시아 출신 이중 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 부녀에 대한 신경작용제 독살 기도 사건이 있는데요. GRU 소속의 장교 두 명이 용의자라고 영국 정부가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또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강제 병합, 쿠바 미사일 위기에도 이 GRU가 관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런 주장에 러시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그동안도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역시 부인했습니다. 네. 영국 주장은 환상이라고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말했고요. 또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영국이 러시아 공포증을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 방송사가 시진핑 국가주석에 관한 퀴즈쇼를 방영해서 역풍을 맞고 있군요.
네, 중국 후난TV가 지난 일요일 신시대 시진핑 공부하기 이런 제목의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4일까지 모두 5번에 걸쳐 방송됐는데요.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뉴스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능 퀴즈쇼를 통해서까지 선전 활동을 펼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후난TV라면 중국 최대 방송사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데요.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로 젊은 층의 인기가 특히 많고요. 시청률은 중국 중앙TV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시주석 퀴즈쇼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인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에 특히 저녁 황금 시간에 편성돼서 중국 당국이 더 높은 시청률을 노렸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시진핑 주석에 관한 퀴즈쇼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신시대 시진핑 공부하기라는 이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시주석의 생애와 시진핑 주석의 정치 사상 등에 대한 문제를 대학생, 회사원, 공무원 등 주로 20대 젊은이들이 출연해 마치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예, 지난 3월에 중국 공산당 헌장에 포함된 시진핑 사상이 어디서 왔고 이 어떤 점이 다른지 또 국민들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 등을 주제로 질문이 구성됐는데요. 특히 젊은 층을 공략해서 이런 퀴즈쇼 형식을 취했고요. 우주를 배경으로 무대도 꾸몄습니다.
네, 그러니까 퀴즈쇼 같이 이렇게 재밌는 방식을 통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사상을 좀 쉽게 전달하겠다 이런 주제 같군요.
네, 맞습니다. 사회주의 사상보다는 외국 영향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이 중국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 중국 당국이 고안해낸 거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중국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여태껏 충분히 신중국 사상 선전을 홍보해오지 않았느냐면서 그만하라는 요구부터 어차피 시청자들은 좋아하지 않을 거니까 시청률이 떨어지는 걸 지켜보자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프로그램이 재미나 인기를 위한 게 아니라 선전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당국이 최근 이렇게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을 전파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또 영국 런던에서 이 홍콩의 자유와 법치 상황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를 취재하던 중국 CCTV 기자가 중국 정부의 입장에 서서 이 토론회에 나선 홍콩 민주화 활동가들을 반역자라고 고함을 지르다가 쫓겨난 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나 훈안TV 퀴즈쇼가 중국 당국이 언론을 통제하고 선전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서방에서는 기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좀 드물잖아요.
예, 그렇죠. 이번 사건은 기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서방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자유롭게 표현하고 보도하는 서방 기자들과는 달리 중국 언론인들은 먼저 당에 충성하도록 배우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중국 기자들은 공산당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기자가 아니라 정부의 선전 일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예,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최근 더 노골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사상에 대한 선전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브렛 캐버너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에 중요한 몇몇 공화당 상원의원이 캐버너 지명자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연방 수사국 조사에 만족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도 상원이 캐버너 지명자를 인준할 것으로 완전히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신분 TPS 중단 조처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뉴욕주 세무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증여세와 상속세 탈세 의혹을 조사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성폭행 의혹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반응이 속속 나오고 있군요.
네, 연방상원이 4일 일찍 조사 결과를 백악관 측으로부터 넘겨받고 이걸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캐버노 지명자 인준안 통과에 중요한 이 공화당 상원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보고서를 본 뒤에 조사에 만족한다는 그런 신호를 보냈습니다.
네. 자, 캐버너 지명자를 둘러싼 의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36년 전 고등학생 시절에 만취한 캐버너 씨가 성폭행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고요. 또 캐버너 지명자가 대학생 때 술을 마시고 한 여학생 앞에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캐버너 지명자는 이런 주장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네. 작가 인준안 처리 중요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응이 나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네, 인준 지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제프 플레이크 의원, 수잔 콜린스 의원, 그리고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입니다. 이 가운데 이 플레이크 의원은요, 조사 보고서를 본 다음에 기자들에게 추가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콜린스 의원은 FBI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척 그레슬리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은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인준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4일 성명을 내고요. 이 캐버너 지명자를 상원이 인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그리고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자료를 본 뒤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파인스타인 의원은 FBI 조사가 제한적이고 완전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It looks to be a product of an incomplete investigation that was limited, perhaps by the White House. I don't know. But the White House.
네, 파인스타인 의원은 조사가 제한적이 된 것은 백악관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들 쪽에서도 이번 FBI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그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자, FBI가 이번에 몇 명이나 조사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10명이 조사 대상이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 조사를 거부해서 9명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많은 사람이 기다리던 조사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오전 인터넷 트위터에 이번 조사가 캐버너 지명자에 대한 7번째 FBI의 조사였다면서 민주당에게는 100번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사 결과가 이제 연방 상원으로 넘어갔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네, 이제 본회의 표결을 위한 절차들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대표는 토론 종결안을 상정하겠다고 3일 밝혔습니다.
There'll be plenty of time for members to review and be briefed on the supplemental material before a Friday cloture vote. So I'm filing cloture on Judge Kavanaugh.
네, 5일로 예상되는 토론 종결한 표결 전에 의원들이 조사 결과를 보거나 설명을 들을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이 맥코넬 대표가 밝혔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그러면서 이 토론 종결한 표결이 끝나면 다음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오는 토요일 6일 중에 이 인준안 최종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토론 종결안은 표결로 어떤 안건에 대한 토론을 끝내는 걸 말하는데요. 이 토론이 끝나면 다음 일정이 바로 이 본회의 표결이 되죠.
네. 자, 인준안 처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인준 통과가 FBI 조사 결과에 달려 있었는데 이 캐버너 지명자에게 조사 결과가 뭐 유리하게 나왔다면은 아무래도 인준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겠죠.
네. 현재 상원 의석 분포상 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전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공화당에서 두 표 이상 이탈 표가 나오지 않으면 인준안이 그대로 통과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법학 전공 교수들이 상원에 연명 편지를 보냈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네. 법학 교수 1200명 이상이 서명한 편지가 연방 상원에 들어갔는데요. 이들 교수는 이 캐버너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언행을 지적하면서 그가 연방 대법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임시보호신분, TPS 수혜 대상을 점점 줄이고 있는데요. 연방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에드워드 첸 판사가 3일 내린 예비 판결인데요. 이 관련 소송이 모두 해결될 때까지 TPS 효력을 유지하라고 첸 판사가 명령했습니다.
네, 자, TPS 어떤 제도입니까?
네, 전쟁이나 내전, 허리케인, 지진 등 자연재해로 불가피하게 모국을 떠났는데 이 바로 귀국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한시적으로 살거나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일종의 뭐 임시 체류 신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제도는 지난 1990년대에 도입됐습니다.
네, TPS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네,
법원 서류를 보면 엘살바도르인이 26만 3천 명, IT인이 5만 8천 명, 니카라과 5천 명, 그리고 수단 출신이 1천 명 등입니다. 뭐 수혜자가 30만 명이 넘는 건데요.
네.
앞서 트럼프 행정부 발표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인과 니카라과인은 내년 1월, IT인은 내년 7월에 이 TPS가 만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하지만 몇몇 사람들에게 부여하던 TPS 혜택을 연장해 주지 않았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본국의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에 살 이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국토안보부 측은 이 TPS가 영구적인 혜택이 아니라 일시적인 조처였다면서 미국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다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국토안보부 조처가 나오자 친이민단체를 중심으로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1심 판결은 소송을 낸 이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연방지방법원이 이 연방정부의 이 조처에 제동을 건 이유가 뭘까요?
네, 첸 판사는 TPS가 연장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TPS 수혜자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이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첸 판사는 TPS 수혜자들, 특히 그 아이들 가운데 많은 수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라면서 TPS의 중단으로 가족이 헤어질 상황에 부닥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토안보부가 TPS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이 조처를 정당화할 만한 이 외교 정책이라든가 국가 안보 이익에 근거하지 않고 이런 조처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법원의 이런 판결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연방 법무부는 3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권한을 오용했다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친이민단체인 국제구호위원회는 해당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 명령이 이 불가능한 결정과 위험으로부터 TPS 수혜자들을 임시로 보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도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탐사 보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관련 의혹을 다룬 장문의 기사를 내보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뉴욕주 세무당국이 신문이 제기한 의혹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 뉴욕주 세무재정부가 최근 몇몇 언론에 밝힌 내용인데요. 뉴욕타임스 기사가 제기한 의혹을 세무당국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뉴욕타임스 기사가 장문의 기사라던데 어떤 내용이죠?
네, 뭐 수십 쪽에 달하는 아주 긴 기사인데요. 18개월 동안 취재한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합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인 프레드 트럼프 씨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줬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각종 불법, 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문은 프레드 트럼프 씨의 자녀 가운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재산이 넘어갔고 이 과정에서 저질러진 불법 행위에 트럼프 대통령도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금이라면 주로 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집안의 아버지 재산이 이 자식들에게 넘어가면서 내야 할 상속세나 증여세가 갖가지 방법으로 이 세무당국에 납부되지 않거나 적게 납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갖가지 방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뭐 이해하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다양한 방법이 기사에 나오는데요.
네.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뭐 자식들을 종업원으로 등록하고 이들에게 거액의 급여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이자나 원금을 받지 않는 그런 방법이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또 자식들 명의로 된 회사를 세워놓고 이 회사의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액을 투자하는 방법도 나오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런 행위가 대부분 세금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아버지인 프레드 트럼프 씨는 유명한 부동산 개발업자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99년에 이미 사망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주로 뉴욕 지역에서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 부동산 개발업으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부동산 개발업을 했었죠.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지만 큰 도움을 받지 않고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 아버지한테 100만 달러를 빌려서 사업을 시작해 크게 성공했고 아버지께 이 돈을 다 갚았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트럼프 성공 신화의 기둥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뉴욕타임즈 신문 보도는 좀 다릅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만 달러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뭐 지금 가치로 치면은 약 4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뉴욕타임스 보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실패하고 있는 뉴욕타임스가 오래되고 지루하고 반복되는 언론 몰이성 기사에서 돈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또 트럼프 집안의 변호사도 이 관련 보도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바네사 칼튼이 부릅니다. 당신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천 마일도 걸을 수 있다고 노래하는 A Thousand Miles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젊음과 자유의 상징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청바지, 즉 블루진을 처음 만든 기업가 리바이 스트라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의 청바지 사랑은 대단합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연간 4억 5천만 벌의 청바지가 팔린다고 합니다.
또 미국인들은 한 사람당 평균 7벌의 청바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인구가 약 3억 3천 명 정도인데
네.
곱하기 7 하면 23억 벌이 넘죠.
아, 엄청난 양이네요.
네.
자, 역시 세계 최대의 청바지 시장은 미국이다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바지는 미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제는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즐겨 입는 옷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나 젊은 층이 입던 옷이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입는 옷이 됐죠.
자, 바로 이 블루진을 처음 만들어 대기업을 일으킨 인물이 바로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유럽에서 건너온 유태인 혈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1829년에 독일의 부텐하임이라는 곳에서 6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리바이가 16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미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이때 리바이의 두 형은 이미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시에서 포목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리바이 그리고 두 누나 등 남은 가족도 미국으로 건너와 뉴욕에 터를 잡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아무래도 리바이가 형들이 하는 사업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리바이는 형들의 회사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법, 상점을 운영하는 방법 등을 익히게 됐습니다.
자, 이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른바 골드러시 현상이 일고 있었습니다. 1849년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란 거기서 황금이 발견된다는 소문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엄청난 인구가 밀려든 사태를 말하는 거죠.
네, 리바이도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금을 캐러 간 건 아니고요.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잡화를 파는 사업을 하면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리바이는 1853년에 배를 타고 멀리 남아메리카를 돌아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리바이는 리바이 스트라우스 상사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리바이는 물건을 뉴욕에 있는 형들한테서 조달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조건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리바이는 바느질에 필요한 물건, 옷, 텐트용 천, 침대용품, 연장 등 각종 물건을 팔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리바이의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금을 캐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샌프란시스코는 전 지역이 천막촌으로 변해갔습니다. 리바이는 천막 주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광촌 광부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자신들의 헤어진 바지를 꿰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리바이는 그래, 질긴 천막천으로 바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죠. 리바이는 산더미처럼 쌓인 천막천으로 바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천막천은 금방 동이 났고요. 처음 면으로 바지를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질긴 데님이라는 천으로 바지를 만들어서 리바이스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 뒤 한동안 이 지역의 대부분의 광부, 농부, 카우보이들은 이 바지를 입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리바이 스트라우스 이야기를 할 땐 제이콥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내용도 좀 알아보죠.
제이콥은 스트라우스로부터 원단을 받아다가 텐트와 담요, 수레, 덮개 등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제이콥도 유대인으로 러시아 출신 이민자였는데요. 어느 날 한 여인으로부터 이 목수인 남편이 입을 질긴 노동복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제이콥은 바지 주머니 입구와 솔기에 이 망치로 금속 단추, 즉 리비트라는 것을 박아서 옷이 쉽게 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단순하게 바느질로만 된 데님천으로는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이콥은 일할 때 입는 질긴 바지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왜 리바이에게 연락을 해온 건가요?
제이콥은 그런 옷 주문이 밀려서 혼자서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허도 받기를 원했는데 서류 신청에 필요한 돈도 부족했고요. 그래서 결국 사업 파트너 격인 리바이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네.
이 둘은 공동으로 새로운 바지 제조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제이콥은 이때부터 리바이사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 드디어 1873년 리바이 스트라우스 앤 컴퍼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직 바지만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리바이는 천으로 사용하는 데님에 얼룩이 보이지 않게 푸른 물을 들여서 바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최초의 청바지 블루진이 만들어져 나온 거죠. 이 바지는 인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사업은 점점 확대됐고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의류업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동부 지역 사람들에게는 청바지가 점잖지 못한 옷이라는 인식 때문에 별로 인기를 못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1차 대전 후에 1920년부터 동부로도 점차 블루진이 전파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거기에다 주인공이 청바지를 입고 나오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옷은 크게 유행을 합니다. 특히 1950년대에는 청바지가 10대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미국에서 연간 2억 벌이 판매됐습니다.
점잖은 교수님들과 정치인들도 블루진을 입고 나오자 그 인기는 더욱 확산됐습니다. 1977년에는 5억 벌이 팔려나갔고요. 하지만 리바이스의 성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세계로 파병된 미군과 종전 후에 60년대, 70년대를 지배한 락 문화 그리고 히피 세대들에 의해서 청바지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청바지는 점차 휴양복, 작업복으로는 물론 일상복으로도 즐겨 입는 옷이 됐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리바이는 35개 이상의 국가에서 2만 명 이상의 고용인을 둔 다국적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가 되자 경쟁 청바지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리바이스는 더 이상 독주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청바지 3강을 꼽으라고 하면 리바이스, 리, 랭글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리바이스는 여전히 판매량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016년 리바이 스트라우스의 미국 내 직영 매점은 2,8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2016년을 기준으로 리바이 시그니처 진이 110개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My jeans have traveled the world.
같은 해 회사의 수입은 약 4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네요. 자, 그런데 블루진을 상징하는 존재가 리바이 스트라우스지만 정작 본인은 블루진을 입지 않았다고요?
네. 적어도 그가 살았을 때는 블루진이 노동일을 할 때 입는 옷이었고요. 그 자신은 경영에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유대인들은 돈을 버는데도 귀재들이지만 그렇게 번 돈을 자신들의 공동체를 돕는 일에도 대단히 적극적인 걸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리바이 스트라우스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이 평소에도 남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리바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면서 맨 먼저 한 일이 태평양 히브루 고아와 망명자 시설이라는 데 그리고 유태교 사원, 유태인 묘지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었습니다.
예, 1897년에는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University of California에 28가지의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 장학 제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바이는 1902년 73세를 일기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타계했습니다. 리바이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그의 유산은 조카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유산을 주면서 자선 사업에 대한 유시도 함께 남겼습니다.
그에 따라 설립된 The Levi Strauss Foundation은 에이즈와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 사회 정의, 지역 공동체 등에 최근까지 3억 2천만 달러를 제공했고 그런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청바지, 즉 블루진을 처음 만든 기업가 리바이 스트라우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트위터로 배우는 영어입니다. 제3차 남북한 정상회담이 최근 주요 뉴스가 됐는데요. 오늘은 회담에 대한 트윗 한번 살펴볼까요?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rrives in Pyongyang for his third summit this year with Kim Jong-un as he seeks to reboot stalled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도록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 세 번째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Arrive는 도착하다는 뜻인데요. 어느 나라, 도시에 도착할 때 arrive 뒤에 in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rrives in Pyongyang for his third summit this year with Kim Jong-un.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Arrive in. Arrive in. Arrive in.
어느 나라나 도시에 도착하다. 학교나 사무실 같은 작은 공간에 도착할 땐 at을 붙여 arrive at school, arrive at the office 라고 말합니다. arrive at school, arrive at school, arrive at school. 학교에 도착하다. arrive at the office, arrive at the office, arrive at the office. 사무실에 도착하다. seek는 무언가를 찾다 또는 노리다 라는 뜻이고 reboot는 컴퓨터를 리부팅한다는 말에서처럼 재시동, 재개를 말합니다. stalled는 멈춘, 정지된, 다른 말로 교착된이라는 의미인데요. As he seeks to reboot stalled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교착 상태인 미국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길 원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Seek, seek, seek. 찾다, 노리다. Reboot, reboot, reboot. 재개. Stalled, stalled, stalled. 멈춘, 교착된.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rrives in Pyongyang for his third summit this year with Kim Jong-un as he seeks to reboot stalled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도록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 세 번째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제3차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한 한 트윗을 살펴봤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조나스 블루의 Perfect Strangers, 당신은 완전히 낯선 사람 전해드리며 저희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not wasting your time, I'm not playing no game. Who knows the secret tomorrow will hold? We don't really need to know. 'Cause you're here with me now, I don't want you to go. You're here with me now, I don't want you to go. Maybe we're perfect strangers. Maybe it's not forever. Feeling this way, there's so much we can't explain. Maybe we're helping each other escape. I'm with ya. Who knows the secret tomorrow will hold? We don't really need to know. 'Cause you're here with me now, I don't want you to go. You're here with me now, I don't want you to go. Maybe we're perfect strangers. Maybe it's not forever. Maybe the land will change us. Maybe we'll stay together. Maybe we'll walk away. Maybe we'll realize we're only human. Maybe we don't need no reason. Maybe we're perfect strangers. Maybe it's not forever. Maybe the land will change us. Maybe we'll stay together. Maybe we'll walk away. Maybe we'll realize we're only human. Maybe we don't need no reason.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군비 통제 검증 군축 차관보인 에흐렘 포블레테 박사는 우주공간은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결속하게 하는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태양계를 향해 계속 전진할 때 새로운 사업과 시도들이 우리 앞에 무한한 가능성들을 포착하도록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국가들의 침략 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포블레테 박사는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수년 동안 러시아가 위성 공격 무기 개발과 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러시아 공군의 한 편대장은 2017년 2월 위성 파괴 목적을 시사하며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원격 조정을 통해 위성 체계를 공격하는 장비를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최근 자신들의 우주부대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3월 세계에 공언한 원격 레이저 시스템을 지급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주 무기는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더 용납될 만하다고 공공연히 말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수차례 우주 무기 금지 조약 초안 마련이 자신들의 최우선 정책이라고 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 같은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블레트 박사는 이 조약의 문제점은 어떤 물체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궤도에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우주에 있는 많은 물체의 움직임과 무기의 움직임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따라서 우주 무기 금지 조약이 제한하고 있는 우주 무기 통제 방법은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우주무기 금지 조약은 각국의 우주 팽창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충돌을 억제하거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포블레테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자신들이 금지하겠다고 주창하고 있는 활동들을 오히려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포블레테 차관보는 우리는 우주의 안전과 안정,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제안한 우주 무기 금지 조약 구상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체계가 아니라며 그것은 빈번하게 국제적인 약속을 위반하는 나라가 제안한 오류 많은 문서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우주 활동의 안전과 안정, 지속성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다른 국가들과 계속 협력하길 고대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